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 적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일곱 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트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왕에게 듣기 싫은 얘기를 하는 건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우리가 친한 친구 간에도 듣기 싫은 소리 해주기가 어렵고, 뭐 평생 같이 사는 부부지간에도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물며 뭐그 아뢰비가 분명한 상관에게나, 특별히 뭐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통치권자 왕이나 대통령에게 무슨 직언을 한다, 간언한다, 정확한 얘기를 한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담대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용기가 없으면 그 얘기를 못하는 것이죠. 또한 가지는 진실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얘기 못합니다. 정말 부모가 자녀를 낳으라는 것도 진실로 사랑할 때할수 있고 또 들리기도 해요. 사랑 없이는 무슨 얘기를 한들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울리는 꽹과리나 마찬가지죠. 그걸 잔소리라 그러는 거예요. 같은 얘기인데 사랑이 담겨야 귀에 들어오는 얘기고, 사랑 없는 얘기는 그냥 소음이에요, 소음.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정확히 얘기해주고자 하는 이 태도, 이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이것이죠. 자, 1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한마디 대화 속에서 우리가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불의한 사람들 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삶의 태도와 대화하는 어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다니엘이 마음으로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꿈을 해석해 드려야 되는데, 마음으로 번민한지라. 우선 당황했어요. 놀랐어요. 아니, 이런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그것 때문에 엄청 고민하는 거죠, 지금. 오늘 그 다니엘이 이 꿈의 해석을 놓고 번민하는 것, 괴로워하는 것, 당황해하는 것, 힘겨워하는 것, 곧 애통해하는 것, 그걸 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말을 하기는 해야 돼요. 근데 너 잘됐다. 이제 하나님이 시작할 거야. 너 다스리기 시작할 거라고. 부모들이 이렇게 가끔 얘기할 때가 있어요. 자녀한테.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더니 잘됐다 나아줘. 쌤통이다. 이런 마음으로 얘기하면 관계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거 지금 하고 싶지 않은 얘기인데 느부갓네살에게 이 얘기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닌데 이걸 하는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가 번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다니엘이 번민하는 태도, 진실을 말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 태도를 우리가 갖지 않으면은 아, 이 시대를 설득하거나 함께 살아가기가 어렵겠구나 이런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이 시대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너희들은 그러다 망할 거야. 이게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망해. 이게 해주고 싶은 얘기지만 또 해야 할 마땅한 얘기지만 이걸 어떻게 얘기할 거냐 말이에요. 망하는 게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냥 그거 조금만 기다려봐라. 안 망하나. 권불 10년인데. 이런 태도로 살아가다가는 이게 죽도 밥도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는 이 다니엘이 그 말 못해서 순간 당황하는 모습을 포착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왕은 귀신같이 알잖아요. 저자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여러분 뭐 이 나이든 노인네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숨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표정 하나만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벨드사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야, 네가 번민하지 말고 그냥 사실대로 얘기해라. 얘기해라. 그랬더니 첫 마디가 뭐예요? 지금 이 일이 왕이 아니라 왕의 대적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일입니다. 첫 마디가. 뭐 정말 해드릴 수 없는 얘기입니다. 참아 드릴 수 없는 얘기입니까? 아니라 이 일은 이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나 임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렇게 서두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것도 대화법이죠. 한마디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어떤 말로 할 것이냐. 그런데 말하기 전에 이미 다 말했어요. 사실은 느부갓네살은 아 불길한 얘기구나. 이게 나한테는 치명적인 얘기구나. 이걸 표정과 얼굴에서 다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오히려 마음이 진정이 됐어요. 안 좋은 일이구나. 안 좋은 일이구나. 그런데 이런 일이 왕에게 닥쳐서는 안 될 일입니다. 왕에게 대적에게나 일어나야 할 그런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참 어떻게 얼마나 이렇게 지혜로운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 잘 못하거든요. 뭐 언론인 시절에는 그냥 촌철살인해가 그냥 한마디로 사람 죽이는 게 그냥 얘기하는 목표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사람을 죽일 것인가. 그런데 이게 목회라는 거는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리스도인이란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목적은 사람을 단칼에 베자는 게 아니고 죽이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 말로 그 사람을 살려낼 것이냐. 그런데 그 살려내는 말을 하려면 그 마음 가운데에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부러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을 만날 때 돈이 부러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 만날 때 권력이 부러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인기 있는 사람 만날 때 그 인기가 부러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누구를 보더라도 그 안에 얼마나 번민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게 영적인 눈을 떴다 이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뭐 이게 눈을 떴다는 게 돈 많은 사람의 돈이 보이지 않고 권력의 자리가 보이지 않고 인기의 그 높은 이름이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연예인들이 여러분 이 저기 저 예배드리러 오는 거 왜 부담스러운지 아십니까? 자꾸 쳐다보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 사진 찍자 그러니까. 그래서 요새 그들은 이 시대가 너무 좋대요. 제가 몇 사람 만났더니 그냥 TV 화면에서 마음껏 그냥 손 들고 찬양하고 온다고 울고 그냥 소리 질러 기도하고 너무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오면은 그들은 불가피하게 사람의 시선을 늘 의식하기 때문에 그것도 시선을 의식하다 보니까 또 너무 몰라도 섭섭하고 알아주면 귀찮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을 대할 때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떴다 이거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곤고함을 보고 있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졌다는 사람 가진 것 더 불쌍해요. 돈 많은 사람 더 불쌍합니다. 그리고 권력에 있는 사람 더 불안해요. 인기가 높아지면 더 불안합니다. 왜 그렇게 술을 먹고 도박을 하고 왜 그러겠어요?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니까. 그게 눈에 보여야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를 위로하는 말이 나오지. 안 그러면 부탁하는 말 나오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도 부탁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만 부탁하십시오. 하나님이 부탁을 들어주셔야 그게 믿음이 자라지 늘 사람한테 달려가 부탁해봐야 그럼 비굴해진단 말이에요. 또 그 부탁 들어주면 신세진 것이고 빚진 것이고 종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다니엘의 지혜로운 그 지혜에 앞선 그 마음 가운데 깊은 애통함 이런 게 있어야 우리가 불신자들과 살아가는 태도가 된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분노하지 마십시오. 무슨 뭐 2단계가 되든 3단계가 되든 그건 그들대로 또 할 일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이 세상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들 얼마나 불안할까? 얼마나 불안할까? 자, 20절부터 22절까지예요. 시작.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같이 미치심이니이다. 나무가 자라서 하늘에 땅끝까지 이르렀는데 그 나무는 곧 왕이다. 그런데 왕으로 된 이 나무는 곧 배임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늘에 닿은 그 나무가 배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려면 여러분 등골이 서늘하지 않겠어요? 옛날에 그런 얘기하다가 얼마나 죽었습니까? 사극을 궁중사극을 보면은 가난하다가 뭐 별하별 고문을 다 받고 죽잖아요. 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곁에서 그냥 또 뭐라고 또 중얼중얼대는 간신들이 득식을 그리는 게 궁중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미가서를 보면요. 참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게 뭔지를 이렇게 기록해요. 미가서 3장 8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3장 8절인데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성령이 충만해졌더니 그 허물과 죄를 그들에게 보이겠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를. 성령이 충만해져서 칭찬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칭찬만 듣고 싶어하고 칭찬만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해요. 아니요. 성령에 충만했더니 담대해져서 용기를 가지고 이건 아닙니다. 나단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다윗이 예? 바세바와 간음했을 때 그걸 내버려두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얘기를 듣고 가가지고 예? 부자 양 한 마리 있는데 그걸 갖다가 뺏어갔습니다. 99마리 있는 부자가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저기 저 집에서 양을 뺏어갔습니다. 그런 나쁜 놈이 있나? 그 당장 죽여야지.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할지라도 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는지 다윗이 아니까 만나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애통함이 있으면은 소통이 돼요.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소통이 안 되는 거지 사랑이 있으면 소통이 돼요. 싫은 소리도 듣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으니까 싫은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이고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밉죠. 자,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왕이 보신 적 한순찰 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도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일곱 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이건 지금 한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정확히 들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왕께 들은 것, 지금 해석해야 할 꿈의 원재료가 이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반복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말을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 아주 신뢰를 주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중에 그 이 사람 사업가 중에서 이 모자 왕이 있어요. 전 세계 모자의 90% 뭐 이상을 생산하는 그분 내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이 유럽 시장을 뚫을 때 주로 유대인들이 그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한테 처음에는 OEM으로 제작을 할 거 아니에요. 영어가 하도 안 돼가지고 이분이 영어를 하면 정말 못 알아들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영어를 못 알아들은 거를 그분이 알아들을 때까지 얘기를 계속 해줘야 되고 자기도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가 알아들을 때까지 물은 거예요. 이 말이 맞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입니까? 이 뜻입니까? 그런데 그 태도를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영어가 유창해서 사업이 열린 게 아니라 영어가 하도 안 돼서 사업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100가지를 확인하는 사람이면 믿고 맡길만 하다. 우리는 되게 안 들려도 들린 척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외교가 엉망인 나라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본은 영어를 완벽하게 해도 전문 통역사를 대동하고 대담할 시간을 버는데 우리는 이 얘기도 잘 못 알아듣고 잘 안 되는 주제에 다 알아듣고 잘하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직하지 못한 태도 때문에 얼마나 사업하다가 손해를 많이 보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확실히 하는 거.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이게 이 뜻이 맞습니까? 이렇게 확인하는 거는 필요해요. 제가 좀 얼버무리는 편이에요. 아주 안 좋은 태도거든요. 뭐 노면 노, 예스면 예스지. 그 알겠습니다. 뭘 알겠다는 건데.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저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마음에 있으니까 그렇죠. 성도를 정말 사랑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같이 배워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대화를 할 때 정확히 하는 거.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확인하는 게 뭐가 부끄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신뢰를 줄 수 있는 거죠. 24, 5, 6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했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우선 자, 이 모든 것들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다. 나무가 베어지고 그 나무에 깃들었던 모든 것들이 떠나는 이 모든 엄청난 사건은 바로 당신에게 임할 사건인데 그루트기를 남겨놓듯 완전히 망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루트기를 남겨놓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경에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셔서 반드시 남은 자를 남겨둔다 이겁니다. 나무를 벨 때 뿌리채 뽑아버리지 않고 그루트기를 남겨놨다. 비록 그 그루트기가 쇳줄에 동아줄에 묶이든 묶이더라도 아무 활동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가더라도 그루트기가 남아있으면 다시 재생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예, 이 다니엘이 해석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루트기처럼 남겨두는 거 이게 너무 하나님의 긍휼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아주 이 저기 저걸 하지 않단 말이에요. 자녀를 갖다가. 그러니까 욥에게 시련을 주더라도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아니 죽는 것밖에 못할 것 같은데도 살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때 못 살겠다고 자살하거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한테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거기 생명에는 손대지 말아라. 그러면 몸에 전신에 피부병이 생겨도 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사야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49장 15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잊는 일이 있어도 부모가 우리를 잊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주님 잊어버리셨습니까? 아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아니 어떻게 저런 바벨론에게 이런 믿는 사람들을 말발굽에 밟히게 하십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수년 내에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엄청난 일이 있더라도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이 하박국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금 진노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이 진노 가운데라도 부흥을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부흥이 뭐예요? 더 늘어나는 겁니까? 죽었던 사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란 죽은 자를 깨우는 거예요. 의식을 잃어버린 자를 다시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 나무의 그루터기가 남겨들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이걸 한번 처음에 먼저 달았다가 바꿨어요. 나라가 견고해지는 법. 나라가 굳건히 서는 법. 그건 뭐예요? 왕이 깨달아야 돼. 왕이 깨달아야 돼. 왕이 뭘 깨달아야 돼? 나라를 다스리는 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다. 이거를 깨달아야 나라가 바로 선단 말이에요. 이게 뭐 도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릎 꿇어라. 이게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온 세계 열방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들이 다 정말 에? 내 덕에 국민이 먹고 사는 줄 알아요. 교만이 턱에 찬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 하나님이 그 내 권력과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 이걸 알기만 하면은 그렇게 교만하지 않죠. 그걸 깨달아야 나라가 견고하게 설 것이다. 따라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은 온 세상이 내 발 아래에 있다고 밑만 쳐다보다는 시선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게 긴급조치라 이 말이에요. 긴급조치. 하나님의 긴급 조치가 지금 이런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다. 27절 결론입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 신명기적 사관은 항상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우리는 복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결국은 뭐 마귀 밥이죠. 뭐 마귀 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밥이에요. 두루 삼킬 자를 찾아가지고 누굴 찾겠어요? 하나님 품을 떠난 것들은 밥이죠. 여러분 그 동물 왕국이나 이 영화 보십시오. 무리에서 떨어진 자는 늘 사냥감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늘 안식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그건 뭐 밥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분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화해한 까닭은 그분이 주시는 평강 때문이요. 우리가 평강의 길을 갈 때 은혜는 더욱더 깊어질 걸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당신이 그렇게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라. 이런 얘기도 하기 정말 목에서 나오지가 않는 얘기죠. 그냥 뭐 그 앞에 26절로 끝내도 되지 뭐 27절까지 왜 얘기를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당신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렇게 지금 천하만국을 다스린다고 기고만장할 일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이 없나,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없나, 부당하게 박해받는 사람이 없나, 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게 당신의 일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준 거 아니에요? 처방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진단이 정확하니까 처방도 나온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징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참된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인간은 그렇게 징계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연단 끝에, 고난 끝에, 징계 끝에 우리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것이 복입니까? 이 의와 평강의 열매야말로 진정한 복 아니겠어요? 어떤 게 복이냐는 말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참 대담한 꿈 해석, 마땅히 드려야 할 말이지만 누구도 하기 쉽지 않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그가 진실로 성령 충만하기 때문이고 또한 그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비록 아랫사람이지만 천하의 뭐 황제라고 하더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야곱이 쩔뚝쩔뚝거리면서 바로 앞에 가서 바로를 보자마자 대뜸 축복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먼저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복에 넘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의 기준 되게 하셨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십시오. 오늘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도 주 앞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입을 열게 하시고 긍휼함으로 말하게 하시고 애통함으로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의 애통한 심령 가운데 주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 애통함을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애통케 하심과 위로받게 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세상을 걸어가면서 이 세상을 애통히 여기고 세상에서 고통받는 모든 백성들을, 믿음 없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애통히 여기는 이 자리에 고기 속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